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지 못하며 말씀을 듣는 그 유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되도록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또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에는 대부분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지어준 분,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의 간절한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신앙 안에서의 그 소망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참 그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자녀의 삶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분이신가는 그분이 가지신 이름에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삶을 사셨고 지금도 그러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신가를 그분이 가지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독특한 부분, 유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설명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은 왜 그분은 우리 주라고 불리시는가? 우리 주라고 하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은 총 12구절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신경을 어떻게 12구절로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 찬송가 앞에 있는 구절에 보면 12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의미상으로 나눠져 있는 12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그 두 구절을 하나로 묶어서 한 절이 되기도 하고 또 찬송가 앞에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줄 안에 여러 구절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단위로 나누어야 정확히 12구절로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고 그 정답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설교를 차근차근 들으시면 그 구절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총 12구절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 6구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전체 신앙 구절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서 절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은 누구이신가를 사도신경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언급하고 있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부활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다섯 번째는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들 되심의 유일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매우 특별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이고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앙 고백에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보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런 구별을 두신 것입니까? 이 말씀에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특별한 독특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다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어서 독특하신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마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23절이나 요한일서 2장 23절이나 요한복음 8장 19절이나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나 예수는 같은 의미인데요. 그런데 신약성경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해석을 좀 첨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러나 정확히 이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성을 증명해 주는 이름입니다. 그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30여 년의 공생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성을 강조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 하셔야 했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야 하셨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명,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듣고 또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이 이 죄 용서함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간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쓰이는 그런 도구들을 이제 그 구별된 성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데 이제 기름 부음을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요. 그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에 대한 갈망이 나타납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그런 성도들의 그런 갈망과 기다림이 구약에는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의로운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보다 더 의로운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들을 죄로부터 성결케 해 주실 것이고 또한 진정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전해주시고 또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모든 기대를, 모든 소망을 충족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남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 온유했던 모세의 마음은 참 많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찌하여 하며 항변하기도 하였고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왜 내가 이와 같은 무리들을 인도해야 합니까? 그러다 무리바 사건에서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팡이로 그 돌을 쳤죠. 그것 때문에 이 온유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앞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나보다 더 탁월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제발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청종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잘 듣지 않았고 또 나의 명한 길로 너희들이 불순종하며 어그러진 길을 갔을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잘 청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가 예하는 것처럼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도록 보존되게 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달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이 그 백성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장 35절에 보면요. 엘리 집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엘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먹고 마시고 또 권세를 누리는 그것에 자신의 직분을 사용할 뿐 하나님 제사를 성결하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에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집을 심판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라.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그 다윗을 섬겼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폐위될 때 송치되었고, 아비아달을 이어서 이제 사독이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독에 의해서 첫 번째 이 말씀이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독도 훌륭한 제사장이지만 충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네 아들이 죽었어요. 물론 그 첫 번째는 밧세바와의 관계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두 번째는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고,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넷이나 죽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많은 그런 허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35절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충실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위한 참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에 대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는데, 우리의 죄를 없애는 유일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에 그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다시 죄를 위해서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 백성들을 그분의 한 번의 영단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충분한 자격과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법정을 상기하는데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를 대신하는 그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충분한 자격과 권위를 가지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의 그 결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의 결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속죄 제사를 내 몸으로 끝냈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잠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요, 물론 이것은 이제 오후 예배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먼저 선행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거룩이 만족하게 되죠. 그 자격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우리가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히 누구간데, 저와 여러분이 감히 누구간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충족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전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의로우신 왕으로서 그 백성들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또 예전에 고대 왕의 직무가 뭡니까? 그저 화려한 왕궁에서 왕관을 쓰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왕의 제1차적인 목적이죠. 왕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또 보호하시는 왕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략하게 한 구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한 구절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들의 참된 선지자이심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실하신, 충성스러우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은 의로우신 왕으로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인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라고 하는 이 고백. 제가 주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주권자, 주인이라는 의미와 또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좋든 싫든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를 비교하며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데 이 70인역에 의하면 구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아도나이 개역성경의 주라고 번역된 그 단어로 항상 번역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와 주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100% 딱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다면 주라고 하는 단어로 항상 번역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이 가지신 절대 주권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이 가지신 이 최고의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항하고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은 경배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이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는 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완전하신 권위를 다 행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도 분명히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 권위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절대 권위에 반항하고 대항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내가 믿사오니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을 거스리는 또 대항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고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정의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까? 교회는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주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독특하신 의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됨, 이 자녀됨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가지신 이름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인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함이 없이 단순히 입술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증거되도록 하셔서 우리의 신앙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